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에스더기입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 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전에 자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성경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안식일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시다. 아무도 옛날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정신과 영혼을 갈라내고 뼈마디와 뼛골을 갈라내기까지 꿰뚫고 들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거숭이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Why don't you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Lead me to the rock, lead me to the rock. Why don't you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You'll find him there, for I am told of those he loves to keep.
My brother,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Oh,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Why don't you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Why don't you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My brother,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You will find him there, for I am told.
belongs, belongs to keep.
My brother,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For me, oh, lead,
say,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Why don't you lead,
say,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Why don't you lead,
say, lead me
to the rock that's higher than I. Thou hast been a shelter.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고난 중에 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에스더기 제9장.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들은 모르드개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주기 없었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은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 또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개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 원수 아가그 접선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 일종인 불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도개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대로 되도록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룰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이르 딸 에스도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유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세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고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좀 더 의식하여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심어라. 그래야 거둘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라.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을 심으면 약속된 시기에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기는 심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의식하며 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삶이요 행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경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절망의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천국 영광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분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응답해 주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 우리가 아닐지라도 이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로부터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의 찬양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찬양과 영광을 적어도 내게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후 좌우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속이려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속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에 먼저 그랬는데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갈라디아 교우들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반절에 한 것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주님을 알게 했는데 그러한 희생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고한 바울 자신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본문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한 것은 하나님께도 더욱 그렇듯이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입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로 3절에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이 전반절의 말씀은 거꾸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받으시거나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다 하는 의미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공갈 협박을 할 때 그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비웃음으로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는 경우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므로 결국 그렇게 하는 스스로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하반절에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성이죠. 이제 다음 절에서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위해 심는 영원의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든 나를 속이든 모두 나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무모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심은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늘 그 장소와 때를 마음에 두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앞장 5장 19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23절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면 또 농부는 어떤 농사가 주업인가가 가령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이 주업이고 고구마를 심는 사람은 고구마가 주업일 겁니다. 그 농부를 결정하고 채소들을 심어먹는 작은 남새밭이 주업은 아니지만 그 남새밭에도 심은 대로 내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을 곳이 늘 두 종류의 밭입니다. 육체라는 보이는 외적인 밭이 있고 성령이라는 감춰져 보이지 않는 내적인 밭이 그것입니다. 항상 이 두 밭에 심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농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 성령은 마치 푸성기를 뜯어먹기 위한 남태밭으로 심는 육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이러한 삶을 넘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육체라는 밭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푸성기를 뜯어먹기 위해 씨를 심는 그런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의 결말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5장 21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8절 상반절 같은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해놓고 그 결과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 하반절에 해서 칭찬과 영광을 모두 격려하고 칭송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조차 칭찬될 성령의 밭에 영생의 씨를 계속 심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하반절에 복된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지요. 열매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지 가장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세상에서는 이것조차도 왜곡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은 각자가 심은 가장 사실적인 수고의 결실을 각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속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줘도 격려하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가능할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9절인데 이러한 격려는 모범적인 교회였던 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테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수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고 정확하게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에도 많이 낙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것은 다시 오심을 정확한 날로 예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오히려 지체됨이 참 믿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인데 어렵고 힘겨운 때일수록 도움은 필요하고 특히 1세기의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능한 성도들의 도움은 사실적인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특히 농사를 위하여 심는 일도 때를 놓치고 늦게 파종을 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나버리고 잃어버린다면 다시 오지 않는 데서 사실 우리는 많은 기회들을 흘려버리고 난 후에야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하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그야말로 기회로 활용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데 여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것은 사실 믿음의 가정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같은 나라나 문화를 한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된 세계 도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글 죄 대신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리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줄린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새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새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루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내서 이틀치 3일치를 한꺼번에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